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동티모르에 해군 함정 두 척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최대 규모 훈련함 치지광함과 대형 수륙 양용 상륙함 진강샨함을 두 나라에 파견해 현지 해군사 관생도들과 훈련하며 양국 해군 간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두 함정이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어느 항에 기항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치지광함은 중국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훈련용 함정이며 진강샨 상륙함은 1,000명 규모의 병력과 헬리콥터, 장갑차, 보트, 상륙정을 수송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2022년 6월 중국의 시아누크빌주 연안에 위치한 레암 해군기지 개발을 승인했으며 그전까지 이 기지는 미국과 캄보디아의 해상연합훈련 장소였습니다. 미국은 이 시설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내 중국 해군의 새로운 기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국방부는 8일 또 다른 중국군 함정 두 척이 지난해 12월부터 레암 해군기지에 일시 정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아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어제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기술 관련 문제들을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차량을 통해 미국인들의 신상과 차량 내부의 대화, 행선지, 운전 행태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나 규제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전자에게 자율주행과 운전보조체계 등을 제공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들 중 중국산 혹은 중국 기술이 적용된 차량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8일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무관 추방 등을 예고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 대사관의 국방무관이 등록되지 않은 군 정보 장교라며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또 영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몇 곳에 대한 외교 지위를 해제하고 러시아 외교관들의 외교비자 기간에도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악의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에스토니아가 최근 있었던 GPS 신호 교란 사건에 항의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초치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취해진 조치들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8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간첩 살해 시도 사건 이후 23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바 있으며 러시아도 자국 내 외교관 맞추방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영국 정부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구실을 들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적절한 대응을 경고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에너지 기반 시설 1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우크레네르고의 볼로디미르 쿠드리스트스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에 화력발전소 3곳과 수력발전소 2곳을 포함해 다수의 중요 발전소들이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상당히 크며 전기 생산에 상당한 손실이 생겨 유럽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으로도 에너지 체계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레네르고 측은 이번 공습으로 9개 지역이 단전됐다며 전력 소모가 정점을 찍는 시간대부터 밤 11시까지 산업용 전기 차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습이 우리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55기 중 39기, 드론 21기 중 20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번 공습을 단행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에는 이 게리 클럽이라는 이름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제 클럽 중 하나인 유명한 남성 사교 클럽이 있습니다. 1831년 이 클럽의 창시자인 남자 배우의 이름을 딴 200년에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이 클럽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여성 회원은 받지 않는 금녀의 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이 여성 회원 가입 안건을 두고 비공개 토론과 투표를 진행했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회원들 가운데 60%가 찬성, 40%는 반대해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에 이 클럽 회원 60명의 이름이 영국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게 계기가 돼서 상정됐습니다. 당시 명단에는 현재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를 포함해서 고위급 정치인, 또 판사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 또 경제계, 예술계, 영화계, 언론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영향력이 큰 인물이 많았는데요. 나이로는 50세 이상, 인족으로는 백인이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이 성차별 반대와 다양성을 외쳤던 인물들이 포함돼서 퇴출 압력을 받거나 자진 탈퇴 행렬이 이어졌고요. 탈퇴를 알리는 회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여성재단의 주드 켈리 설립자는요, 자신이 이 클럽의 한 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당시에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이번 결과에 대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클럽이 남성의 권력을 지탱하는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이 첫 여성 회원이 게리 클럽에 합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까다로운 가입 절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유서 깊은 게리 클럽 건물에는요, 뭐 극장, 당구장, 독서실, 카드 놀이방, 침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클럽의 웹사이트에는 몇 가지 복장 규정이 게시됐습니다. 클럽 안에서 재킷과 칼라 셔츠를 입을 것, 너무 늦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사할 때도 넥타이를 맬 것. 여성은 바지를 입어도 되지만 청바지는 안 되고 운동화도 못 신습니다 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아무래도 네, 오늘은 북한 인권 뮤지컬 엄마라 부르고 여자라 쓴다의 연습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 5월 9일 목요일 아침 8시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3도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북한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은 11도에서 22도, 신의주 13도에서 19도, 중간 구름 많겠고 9도에서 24도 분포, 또 함흥은 최저 기온 12도, 최고 기온 27도 예상합니다. 원산 맑습니다.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구름 많겠고 10에서 18도 예상합니다. 해산 6에서 2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이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 오후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1.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전승절 행사 연설에서 이 서방과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일부 기업의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도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낼 무기 선적을 중단했다는 소식 8일 전해드렸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날 이스라엘 측에 경고를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면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데 사용했던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자지구의 많은 민간인이 미국이 제공한 폭탄과 이스라엘이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다른 방식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사용한 미국 무기로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에 제공한 이 900kg짜리 폭탄에 대한 물음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네.
참고로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4,78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현재 라파 상황에 관해서 언급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상황이 전면적인 침공은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국경에서 벌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간에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는 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경고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이날 CNN 회견에서도 그동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 레드라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그는 이 물음에 아직 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방공체제인 아이언돔 같은 방어용 무기는 이스라엘에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회견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이스라엘 고위관리 두 명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먼저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고마워했던 대통령으로부터 듣는데 힘들고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적인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 바이든 대통령 말을 이 자신들에게 성공할 희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에르단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말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희망을 줄 거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극우파인 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 미국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안에서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우리는 하마스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인질들을 귀환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건 라파를 점령하는 것을 포함하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모트리히 장관의 말은 미국이 무기 제공을 중단해도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데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요원은 BBC 방송에 지난 24시간 동안 라파가 엄청난 규모의 폭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FP 통신 기자들은 9일 일찍 라파에서 대규모 폭격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군 측은 이 가자 중심부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하마스 진지들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최근에 라파 주민들한테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라파를 떠나서 이 확대된 인도적 구역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이 BBC는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를 인용해서 최근에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이 심해지자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약 8만 명이 라파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UNRWA는 SNS인 X에 올린 글에서 가자 주민들이 다시 강제 이주에 직면했다라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당장 휴전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동안 라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고요.
네, 피난민이 1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하마스 측에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네요.
네, 8일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의 일원인 이자트 엘레시크는 성명에서 지난 6일에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휴전안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합의를 이루는데 진지하지 않으며 라파를 침공하고 국경 검문소를 점령하기 위한 위장으로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시 강조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9일 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이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러시아가 국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동시에 누구든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그러면서 러시아 전략군이 항상 경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적인 충돌이라면은 이 러시아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 쪽을 염두에 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오만한 서방 엘리트들이 이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 데 있어 이 소련이 수행했던 이 결정적인 역할을 잊고 전 세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과도한 야망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다라고 푸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서방의 지나친 야망이 앞서 언급한 국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인류의 운명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쿠르스크, 하르키우 군방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투와 이 민스크와 스몰렌스크, 크유에서의 이 격렬한 유혈 전투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 서방 측 개입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속해서 경고를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그간 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이 관여하는 더 광범위한 전쟁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이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실시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6일에 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해군과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된 병력이 참여하는 전술 핵무기 동원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 이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특이한 것이 없고 계획된 일이며 이것은 훈련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수감자들을 전장에 동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 수감자들 가운데 일부를 이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법안을 8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이 국민의 종의 올레나 슐리악 대표는 SNS에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적과의 전면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을 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징병법안은 우리의 투쟁과 우크라이나 국가 지위의 보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그 앞에서 일부 수감자를 전선에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종류의 수감자를 모으는 건 아니겠네요.
네, 이 계획된 살인, 성폭행 그리고 여타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제외됩니다.
네.
또 형기가 3년 미만으로 남은 수감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만 징집할 수 있고요. 이 징집을 위한 가석방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 법안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발효되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사에 대한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네요.
네, 미국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 라이센스를 취소했다고 로이터와 CNBC 등 주요 매체가 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8일부로 바로 이 허가 취소가 통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무부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나요?
네, 앞서서 화웨이에 대한 특정 라이센스를 취소했다라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이 8일 CN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어떤 기업이 해당하고 어떤 라이센스가 취소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화웨이에 대한 특정 라이센스가 취소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상무부가 왜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건지 설명이 됐나요?
네, 상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통제가 어떻게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적 환경과 기술 환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이 수출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웨이가요,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가 있는 중국 기업이죠?
네, 지난 2019년에 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고 이 개인정보 등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이 해당 명단에 올라간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론된 기업들은 허가증을 받았던 거군요.
네, 상무부가 지난 2020년에 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에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요. 또 퀄컴도 2020년에 이 구형 휴대전화용 4G 칩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화웨이가 또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화제였는데요.
네.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인 이 메이트 60 프로를 내놨는데요. 이 챕 첨단 기술이 필요한 7나노 칩이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이 수출 통제 조처가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화웨이가 또 지난달에는 이 최초의 AI,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노트북인 메이트북 X 프로를 출시했는데요. 이 노트북은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로 구동됩니다.
인텔의 기술이 이용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상무부가 인텔 측에 이 칩을 화웨이에 판매하도록 앞서서 승인했다는 건데요.
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이 라이선스가 화웨이 부활에 기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화웨이사 실적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이 부품 공급 규제로 한때 큰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회사 순이익이 메이트 60% 판매 등에 힘입어서 1년 전보다 1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라이선스가 취소된 해당 기업도 어떤 반응인가요?
네, 로이터통신 논평 요청에 인텔 대변인이 논평을 거부했고요. 또 퀄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도 아직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재구초년을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갖고 나오셨나요?
내비 하원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해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존슨 의장 해임 표결을 보류하는 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 외압 의혹으로 기소한 검사장의 자격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보이스카우트가 이름을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변경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하원의장을 해임하려는 일부 의원의 시도가 무산됐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극우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8일 하원 본회의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그린 의원의 하원의장 해임 요구를 보류 또는 폐기하는 안이 상정돼 표결한 결과 359대 43,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겁니다.
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존슨 의장을 지키는 데 많이 동참했다고요?
맞습니다. 연방 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은 217석, 민주당은 213석입니다. 공화당이 불과 4석 차이로 다수당인데요.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 다수가 대다수가 입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폐기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11명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32명이 반대했습니다.
네, 존슨 회장은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존슨 회장은 잘못된 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동료들이 자신감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했듯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로써 현 의회를 특정짓는 인신공격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존슨 의장은 공화당 소속인데요. 네. 같은 공화당 의원이 존슨 의장 해임을 추진한 이유 알아보죠.
네, 공화당 극우 강경파 의원들이 존슨 의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묵살한다며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네.
지난달 존슨 의장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처리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은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 보안 강화 조치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 안보 지원안을 강행한 겁니다. 또 앞서 2024 회기연도 본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화당 강경파는 존슨 의장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8일 표결 현장에서 그린 의원이 이런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을 열거했다고요?
네, 그린 의원은 회의장 연단에 서서 존슨 의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지난 10월 하원의장 자리에 오른 후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속해서 했던 약속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그린 의원은 민주당 의제는 통과시키고 공화당의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입법에는 수갑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선출한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돕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의장에선 일부 의원들이 그린 의원의 발언에 막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해임안에 대한 그 전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스티븐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가 그린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보류 또는 폐기하는 표결을 추진했습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공화당 중진이자 존슨 의장의 멘토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존슨 의장 전임 하원 의장도 당내 강경파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10월 소수의 극우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로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극우 성향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안이 가결됐던 겁니다. 앞서 매카시 의원은 작년 1월 의장 선출 투표 당시 무려 15번째 투표까지 가서 당선됐었는데요.
네.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 단독으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한 뒤 겨우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강경파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던 겁니다.
네, 당시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된 이유가 뭐였죠?
네, 게이츠 의원은 임시지출안 통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매카시 전 의장이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의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지출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다며 해임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하원에서 큰 혼란이 이어졌죠?
예, 3주가 넘는 하원의장 공백 사태 끝에 작년 10월 존슨 의장을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했습니다. 존슨 의장도 공화당에서 나선 네 번째 하원 후보였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메카시 의장 때는 해임에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는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될 때 민주당이 또 존슨 의장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맞습니다. 앞서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지난번처럼 하원이 의장 공백 사태로 혼란을 겪는 걸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존슨 의원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면은 존슨 의장이 이제 한시름 좀 놔도 되는 건가요?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슨 의장이 더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지지에 의존함으로써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8일 비록 자신의 해임안이 불발됐지만 또다시 해임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대부분 친 트럼프 극우 성향입니다. 자, 그런데 존슨 의장도 친 트럼프 세력으로 분류되거든요.
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존슨 의장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존슨 의장 해임을 추진한 그린 의원에 대해서도 정말로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존슨 의장 해임 시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원들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그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모든 피해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원의장 해임 동의에 대해 투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관련 재판이 연기될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윌리스 검사장의 적격성 문제가 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을 조사한 특검팀의 네일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 내연 관계가 확인된 웨이드 특검은 팀에서 제외하되 윌리스 검사장은 계속해서 사건을 맡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을 비롯해 이 사건에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윌리스 검사장의 부적격 문제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스 검사장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 윌리스 검사장의 수사 적격 여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항소법원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또 들어줬네요.
맞습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전에 항소권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수석 변호사인 스티브 세도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법원에서 왜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하는지 그리고 윌리스 검사장이 왜 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적 박해에서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항소법원에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스 검사장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이유 짚고 넘어가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약 12,000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당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주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윌리스 검사장은 작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법 위반, 취임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력 행사에 가담한 다른 18명에 대해서도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8일 조지아주 항소법원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7일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엘린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외압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데요. 현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네.
따라서 11월 대선 이전에 이들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전국회의에서 이름을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이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기르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도와주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이스카우트가 왜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네, 회원 수 때문으로 보입니다. 로저 크론 회장은 발표 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회원 수가 적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이스카우트를 보다 포괄적인 조직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론 회장은 또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모든 청소년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름 변경은 114년 연맹 역사상 처음입니다. 바뀐 이름은 창립 115주년이 되는 2025년 2월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회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국 스카우트 회원 수가 500만 명이던 1972년 제일 규모가 컸습니다.
네.
이제 이후 2018년에는 2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회원 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현재 100만 명 가운데 17만 6천 명 정도의 여자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의 여자 어린이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보이스카우트는 2018년부터 7살에서 10살까지 여자 아이들을 컵스카우트란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걸스카우트 조직이 또 따로 있는데 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여자아이들을 받기로 한 건가요?
네, 당시 보이스카우트 연맹 측은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여달라는 외부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한 군데에 보내고 싶어 한다 하기 때문이란 거죠.
네.
하지만 뭐 회원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걸스카우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요?
예, 보이스카우트가 11살에서 17살까지의 여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프로그램 이름을 스카우트 BSA로 바꾸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후에도 이 보이스카우트와 충돌했던 미국 걸스카우트는 7일 보이스카우트 이름 변경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오랫동안 성소수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네, 보이스카우트는 1990년 회원이었던 제임스 데일 씨가 러커스 대학의 동성애자 모임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명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동성애 청소년에게 가입을 허용했고 2015년에 동성애자 성인 지도자들에게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성전환 청소년도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네, 과거에는 또 보이스카우트에 성추문도 있었나요?
네, 스카우트 활동 과정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8만 명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24억 달러가 소요가 됐고요. 2020년 보이스카우트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었습니다. 한편 전미 여성기구는 이번 보이스카우트 이름 변경을 환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지출 법안을 통해 책정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이렇게 의회에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도 자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예산 편성 작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예산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ll, I don't know how in the world that you could ever interpret it as helping working class Americans again. So, no, I think this is disastrous for middle America.
2019년 3월 당시 민주당 소속의 존 야머스 하원 예산위원장이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온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관해서 평했습니다. 야머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예산안이 미국 중산층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대통령 예산안을 법으로 미국 정부 예산이라고 부르며 대통령 예산안이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연방 예산자원 할당을 위한 통합된 계획에 대한 성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 예산안은 연례 세출법안을 통해 예산이 제공되는 정부 프로그램과 사업 그리고 활동을 위한 권고 지출 수준을 제공합니다. 또 현행법에 근거한 예산 전망도 대통령 예산안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예산안은 연방의회가 고려할 수 있는 권고들로 구성되지만 의회가 이를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예산안 제출로 의회의 예산 편성 절차가 시작합니다. 현행법으로 대통령은 다가오는 회계년도 시작 전인 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통합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취임 첫 해 대통령이 기한 안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으로 어떻게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예산 편성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The president made a quick trip to the Capitol to try to win over Democrats who worry his budget will bring on too much red ink.
대통령 예산안 작성은 해당 예산이 다루는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약 18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먼저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가 예산 편성 지침을 배포합니다. 다음 9월까지 각 기관이 OMB에 예산 요청안을 제출하고 11월 말까지 OMB가 각 기관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어 이듬해 1월 첫 번째 월요일과 2월 첫 번째 월요일 사이에 대통령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각 부처는 의회 유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요청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보냅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제안한 예산은 7조 3천억 달러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예산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 지역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탈북민 석박사 중심의 학술연구단체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보여지는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 인권 뮤지컬 엄마라 부르고 여자라 쓴다의 연습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에서 그 보임 사람들 만나서 평양으로 간 다음에 별일 없으면 다음 날 양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이번에 우리 딸 소식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딸과 헤어져 홀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 은영. 한국의 무역상인 윤 사장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북한 농산물 수입 계약을 하러 가서 딸 봄희를 탈북시키겠다며 은영을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달라.
전화 좀 주십시오.
아, 그럼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시고 좋은 소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인권 뮤지컬 엄마라 부르고 여자라 쓴다인데요. 이번 뮤지컬을 제작한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박은영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이전에도 어린이, 북한 인권을 위한 어린이 극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도서 관련해서도 출판한 적이 있고요. 북한의 인권과 현재 실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화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식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뮤지컬을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통일부 인권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보여질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은영이라는 인물이 탈북한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같이 오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보여지고요. 딸을 찾아서 딸과 같이 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는 과정보다는 남한 사람들과의 적응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적응들을 하고 있구나 아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극에 글을 쓰고 연출을 맡은 노민수 연출가는 탈북민을 아우르는 다문화 사회를 그렸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됐고 이제 탈북민들과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런 제안을 받고 대신지 뭐 한국분하고 탈북민하고의 관계만 쓰면 아 남북한 얘기만 될 것 같아서 베트남 여성을 촉매 역할로 이제 그렸는데 다문화 속에서 그런 북한 생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신에 상관없는 여자, 엄마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또 그 안에 헤어짐과 만남을 그려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오프닝에서 전체적으로 헤어짐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이제 2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여성과 베트남 여성과 또 북한 탈북 여성이 물류센터라는 곳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 그렇게 우리 엄마들은 힘들게 산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자식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탈북하면서 내 딸을 두고 왔는데 그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엄마 팔자 따라간다고 딸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보여지면서 3단계죠. 결국에 만나서 행복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리고 탈북민 은영 역할에는 아까 들으셨던 박은영 담당자가 직접 배우로 나섰는데요. 원래 주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공연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에서도 판소리와 함께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다고 해요.
저는 원래 공연 배우예요. 판소리도 하고요. 사실 언어적인 부분이 혹시 내가 하는 언어가 북한에서 쓰시는 정말 실질적인 말과 틀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자문단 분들이 저희 중간에 점검을 오셨는데 탈북하셨던 교수님인데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은 듣기에 너무 편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감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아 그랬습니다. 사장님 약간의 억양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 우리 보미를 찾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조금 부드럽게 하는 언어 구사를 했는데 그게 되게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더불어 자기 역할을 통해 탈북민들의 고난과 슬픔을 알게 됐다는 박은영 씨는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도 얘기했습니다.
그 역을 제가 하면서 정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분들도 진짜 힘든 일을 겪고 넘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누구를 가까이 대하기가 참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곡해하지 않고 좀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그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또한 탈북민 은영을 돕는 윤 사장 역할에는 배우 윤기원 씨가 함께했는데요. 윤 사장 역할에 관한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윤 사장은 주인공 박은영 씨를 도와서 그 북에 두고 온 따님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는 무역업자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박은영 씨를 좋아하고요. 사모해서 그녀의 힘든 일을 이제 도맡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가슴 따뜻한 그런 남자 옷이다.
배우 윤기원 씨는 그동안 여러 드라마와 영화 또 공연 활동을 활발히 해왔는데요. 탈북민에 관련한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작품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분들의 애환이나 실상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같은 민족끼리 이념이 다르고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가족들끼리 생이별하고 있는 상황들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는 그런 이게 어쨌든 뭐 삶과 죽음처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조만간에 좀 빨리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들 나이 들어가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그분들 살아생전에 좀 가족들끼리 만나서 좀 못다한 이야기 좀 한두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뮤지컬의 여러 장면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가 정말 내 딸 봄이 맞아? 아유 봄이야. 아유 미안한데 미안해.
아무래도 딸이 성장한 후에 다시 딸도 탈북을 해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시간만큼 서로 응어리진 갈등이 있었거든요. 서로 그래서 딸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는 그동안 뭐 딸한테 해주지 못한 그런 자책감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서 실제로도 저럴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우리 작품은 또 해피엔딩을 추구해서 마지막에 그 갈등이 좀 해소가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모든 분들의 실상이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 작품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둘이 그 해묵은 오해를 털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는 장면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그런 결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뮤지컬에는 탈북민 배우가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북한의 부장 역할을 맡은 배우 차위성 씨고요. 북한 인권을 다룬 뮤지컬 소식에 누구보다 반가웠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연극이나 지금 이 작품처럼 뮤지컬로 올려진다라는 건 아무래도 잘 다루기 쉽지 않은데 그거를 대중예술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중 한 분이신 이제 윤 사장님과 만날 때 아무래도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관객들도 궁금해할 것 같다. 북한의 모습을. 북한의 부장 역할이기 때문에 북한 현지의 어떤 모습을 극으로 재현해내는 장면이거든요. 또 제가 북한이 탈주민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차위성 배우는 뮤지컬을 통해 관람객이 북한 인권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또 탈북민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차 배우의 활동 목표도 들어봅니다.
작품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관람하는 것 자체로도 많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는 제가 유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더 가지고 특히 인권이나 북한 현지의 모습들을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작품을 계속할 거고요. 또한 개인의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저도 그에 합당한 연기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팬, 요리 도구인 냄비로 어떤 일이 잘 됐다,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tell your boss that you don't want to go to Florida?
Yes, I talked to him about it, but it didn't pan out. He wants me to fly over and sort it out in person.
What's going on there?
It's a client issue that needs resolving.
That sounds like a hassle. Are you okay with it?
Honestly, I really don't want to go. I mean, I've got so much going on here, and the idea of dealing with it face-to-face is a bit overwhelming.
John이 플로리다 출장을 가고 싶지 않다고 상사에게 말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It didn't pan out.
일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It didn't go as planned. It didn't work out as anticipated. It ended up being unsuccessful. It didn't turn out as I had hoped. It didn't materialize as expected. It wasn't a viable option. It didn't pan out. Pan out.
Pan out.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자, 이 이디엄은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금광 바람이 일었을 때 사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던 도구인 팬, P-A-N, 냄비를 사용해서 물에 모래를 잃어 금을 가려내던 것에서 금이 나다, 금을 찾았다는 뜻으로 pan out, 좋은 결과가 나타나다, 일이 잘 되다를 뜻하게 됐습니다. 일이 잘 됐어요.
It did pan out. It worked out perfectly. It turned out as expected. It was a success. It went according to plan. It met my expectations. It yielded positive results. It was a victorious outcome.
자, 오늘 대화에서는 일이 잘 안 됐어요.
It didn't pan out.
It didn't pan out.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tell your boss that you don't want to go to Florida?
Yes, I talked to him about it, but it didn't pan out. He wants me to fly over and sort it out in person.
What's going on there?
It's a client issue that needs resolving.
That sounds like a hassle. Are you okay with it?
Honestly, I really don't want to go. I mean, I've got so much going on here, and the idea of dealing with it face-to-face is a bit overwhelm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tell your boss that you don't want to go to Florida?
플로리다 가기 싫다고 상사에게 얘기했나요?
Yes, I talked to him about it, but it didn't pan out. He wants me to fly over and sort it out in person. Yes, I talked to him about it.
네, 상사에게 얘기했어요.
It didn't pan out.
뜻대로 안 됐습니다.
He wants me to fly over and sort it out in person.
그는
fly over
날아가
in person
직접 만나서
sort out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That sounds like a hassle. Hassle
귀찮은 상황, 번거로운 상황을
hassle
해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It didn't pan out.
일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It didn't pan ou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tell your boss that you don't want to go to Florida?
Yes, I talked to him about it, but it didn't pan out. He wants me to fly over and sort it out in person.
What's going on there?
Oh, it's a client issue that needs resolving.
That sounds like a hassle. Are you okay with it?
Honestly, I really don't want to go. I mean, I've got so much going on here, and the idea of dealing with it face-to-face is a bit overwhelming.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didn't pan out.
일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It didn't go as planned.
일이 잘 안 됐어요. Pan, 냄비가 사용된 영어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맨하탄의 샤이닝 스타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